네, 우리 이 시간 참 우리가 주님께 집중되고 주님께 온 마음을 쏟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계신 분이라고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가 온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집중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한 우리가 주님께 또한 그 감사를 또한 드리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는데 일어나셔서 우리 히브리서 2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함께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과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진실로 그분께서는 자기 위에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위에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도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서 그분께서 자기 형제들과 갖게 될 필요가 있었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긍휼이 많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사 백성의 죄들로 인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구조하실 수 있느니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참으로 물과 피를 흘려 죽으신 다음에 또한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한 또한 의가 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여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나온 모든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들을 수 있는 또한 길을 또한 허락해 주시길 원하고 저 또한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사용하시사 저를 사용하시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게 주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한 가지 철학적인 질문 하나 던지면서 시작하기 원합니다. 예, 삶이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삶이란? 네? 라면이라고 하신 분이 계셨는데요. 아, 뭐 얇고 길다 뭐 이런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 뭐 맛있다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삶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뭐 꽃을 재배하는 분은 뭐 장미꽃입니다. 뭐 아름답지만 향기도 있지만 가시도 있는 게 삶입니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삶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은 혹시 모르죠. 라면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라면의 한 종류를 또한 이야기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삶이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그 삶에 대한 모습들, 우리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다르지만 그 공통분모를 딱 보니까 좋지는 않지만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삶이란 죽음을 두려워하는 속박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도록 속박이 얼매인 자들을 건져내시려고 주님께서 오셨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매우 역설적입니다. 삶은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태어나고 유지하고 또한 생명을 낳는 게 삶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죽음이고 속박이 얼매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삶과 죽음은 어떻게 보면은 반대의 모양 같은데 하나님은 근데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삶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삶은 먼저 생명이 있습니다. 어떤 시작점이 있다는 것이죠. 어느 시작점 이후로 육체가 생겼습니다.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가 사랑하여서 우리를 낳으신 것처럼 우리 육체 또한 생긴 시점이 있죠. 네.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좀 구독이신 분들이 많으신데 예, 매우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예. 육체가 있은 다음에 우리가 또한 그 다음에 나왔다는 것이죠. 어떤 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우리가 생명을 생각했을 때 육체만을 가지고 생명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느끼며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판단도 하며 사랑도 하고 우리 자신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무기물로부터 유기물이 되고 사람이 되어 나왔다고 말한다면, 만약에 어떤 육체적인 그 부분만이 사람인 것을 말한다면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은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몸이 아프실 때 항상 그때만 몸이 아프실 때에는 즐겁지 않으십니까? 몸이 아픈데도 즐거울 때가 있습니다. 몸이 기쁘지만 몸이 건강하지만 기쁘지 못하고 슬플 때 또한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산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반대로 생각해 보인다면 이것은 육 이상의 무엇인가가 참된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혼을 또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에게 또한 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참된 나답다는 것, 그것은 바로 혼의 역할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이 있었다면요, 그러니까 탄생이 있었다면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을 텐데, 그것은 우리가 성장하며 또한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사람 몸의 모든 세포들은 분열도 하면서 점점점 커지고 또한 유지해 나갑니다. 사람의 몸 안에는 항상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항상 어떠한 상황으로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체온이 그렇죠. 체온이 너무 춥거나 너무 뜨겁거나 그러면 사람이 죽게 된다는 것이죠. 어떠한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pH가 그렇습니다. 산과 알칼리, 우리가 만약에 너무 막 산성인 것들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은 몸에 안 좋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반대로 너무 알칼리 음료를 많이 먹게 된다면, 알칼리성 음료들을 많이 먹게 된다면 몸에 또 안 좋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 몸 또한 어떠한 상태로 유지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또한 무엇인가를 먹어서 유지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항상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것들을 가리지 않습니까? 나쁜 책을 가리지 않죠. 않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동의하지 못하시는 듯한 표정들이 계신데, 그와 같다는 것이죠. 뭔가를 너무 많은 것들을 내가 가르치려고 노력은 하지만 어떤 것 이상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어떠한 수준에 맞는 것들은 항상 그에 필요한 것들을 딱딱딱 줘야지만 그것들을 먹으며 아이들이 성장해 나가며 또한 학식도 쌓으며 그와 같이 성장해 나가고 유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하나님 말씀을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분명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살아있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그것을 증명한다는 것이죠. 또한 생명은 재창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 자녀들을 낳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그 아이들을 바라보았을 때 누구를 닮았습니까? 우리 자신을 닮았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발산역에서요 지하철을 탔는데 처음 본 아저씨가 너 누구 아들 아니냐 하면서 저희 아버지 이름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처음 봤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데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께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어떤 분인지 저 모르니까, 이름도 모르니까 뭐 어디쯤에서 만나고 어떻게 생기셨고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내 동창인데 걔를 어떻게 봤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나중에 여쭤보셨다는데 제 얼굴은 이제 어렸을 때만 보시고 이제 커서는 못 보셨는데 너무 저희 아버지를 닮았다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서 이거 분명히 누구 아들이다 내 동창 아들이다 라고 생각하셨대요. 즉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보았을 때 우리의 닮은 꼴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재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삶 안에, 생명 안에 우리 스스로에게 이미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예,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생장하고 탄생하고 성장하고 유지하고 또 재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그것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꿈틀거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죽음이 어떻게 보면 삶이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죽음이 삶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지금의 모습을 반대로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원치 않는 결말이지만 누구나 다 그곳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짧은 삶을 살았기에 단거리로서 살다가 죽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장거리 마라톤으로 무드셀라처럼요. 장거리 마라톤으로 달려간 다음에 삶을 마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결론은 결승점에 다다랐을 때 누구나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끝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과 멀어지게 된 이 자연적인 사람 그 자체의 모습은 즉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의 주인께서 안 계시기에 떨어져 계시다면 우리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존재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집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 몸인 것이죠. 아름다운 집을 멋지게 만드신 다음에 그 안에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아주 좋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그 아름다운 것들을 또한 풍성해 드릴 수 있는 것들을 그 안에다 치장해 주신 것입니다. 집 안에다가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서 그 집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가셔서 우리와 즐겁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시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가서 같이 거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자연적인 상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상태, 죄로 인해서 분리가 된 그 상태는 하나님이 안 계시기에, 그 집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안 계시기에 그 집이 있으면 무엇입니까? 어떡합니까? 그 하나님과 즐거운 교제를 만찬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무엇합니까? 그 주인이 안 계신데요. 즐겁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생일파티를 내 자녀에게 하려고 아이에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방을 아주 치장해 주었어요. 방을 준비하고 치장해서 뭐 풍선도 달고 생일파티를 하려고 그래서 케이크를 딱 준비해 놓고 딱 갖다 놨는데 선물도 막 준비하고서 나중에 주려고 하고요. 근데 아이가 슬그머니 들어가서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애가 뭐 케이크로 뭐 이렇게 찌부를 시켜놓고 벽에 케이크를 바르고 뭐 풍선을 터뜨리고 쓰레기들을 뒤엎고 그랬다면 여러분이 딱 그 좋은 것들을 같이 즐기려고 준비해 놓았는데 즐거울까요? 그 아이와 함께 즐기려고 준비했던 레크레이션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사라지게 됐다는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적인 사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우리의 몸 안에 또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즐길 수 있게끔 이 만들어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안 계시기에 허망하게도 어느 순간 하나씩 사라져서 결국은 어떠한 상태로 이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하신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고 하신 것이 바로 이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함께 모시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셔서 좋게끔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결국 사람의 결말이고 죽음 자체가 결국은 삶이 무엇인지를 뒤돌아볼 수 있게끔 하신다고서 보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이 무엇인가? 죽음은 두려워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결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사람들은 죽음을 어떻게 보면 찬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죽음은 저주와 같다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이고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죽음의 시작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에 나옵니다. 아담과 이브가 있었는데 뱀이 어떻게 했죠? 속였습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 즉 선악과라고 불리는 그 열매를 두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만약에 너가 저거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브가 먹고요, 아담에게 같이 먹자고 해가지고 같이 따먹었습니다. 둘 다 따먹었다는 것이죠. 글쎄 그들이 죽었습니다. 육적으로는 분명히 나중에 죽게 되었지만 분명히 죽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따먹던 그 순간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과 그들의 사이에 벽과 같은 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떨어지게끔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며 그들과 좋은 교제를 하시는 것이 우리의 사람 그 자체였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법을 어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동떨어지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탄이 부추겼고 사람이 그 죄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죽음이 우리에게 속박을 얽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나는 죽기 싫습니다 라고 진시황처럼 아무리 좋은 것들을 먹는다 하여도 반드시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족쇄가 내가 보이지 않는 내 발에 이미 채워져 있습니다. 사탄이 내가 죽기 때문에 너 또한 죽게끔 만든다 하고서 우리의 발목 안에 채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모든 악의 어버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죽습니다. 하나님과 이 동떨어져서 이 형벌의 장소로 들어가게 될 텐데, 우리를 또한 내버려두기를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목 또한 잡아서 같이 끌어당기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어떠한 종류의 속박은 항상 누구나 다 있다는 것입니다. 삶을 사는 중에 여러 가지 어떠한 종류의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들이 놓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어떠한 종류의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죠. 고난들이 있고요. 해소되지 못하는 내 마음속에 앙금들이 있는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억눌리는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슬픔을 가진 사람도 있고 원망하는 사람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연속되는 어떤 재난들을 보면서 그들이 굉장히 슬퍼하는 모습들을 보며 우리 또한 같이 슬퍼하는 것을 했었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이 일어났을 때 가해한 사람도 있으며, 또한 그것들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서 슬퍼하는 사람들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얽매고 있는 속박이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고난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게 우리 자신 혹은 우리 주변에 놓여지게 되어진 바로 속박이라고, 이 죽음을 향해서 다가가게 되는 속박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프랑스의 문학자였던 빅토르 위고가 레미제라블이라는 그 소설을 썼습니다. 혹시 뭐 읽어보신 분들 또한 있을 텐데, 고전 문학이죠. 근데 그 레미제라블에 보게 되면은 그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거의 그 굶주려가지고 죽어가는 자신의 동생을 위해서 뭘 하나 훔쳤죠? 빵 한 조각을 훔쳤습니다. 그리고서 19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빵 하나 묻힌 게 뭔 대수냐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가 지었던 그 죄가 그의 평생을 따라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도 그 경감이었던 이름이 뭐였죠? 자베르. 자베르 경감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 장말장을 잡으려고 끝까지 쫓아다닙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죄라도 이 죄 하나가 사람을 끝까지 쫓아가게 됩니다. 언제까지? 그가 죽을 때까지. 그가 죽을 때까지 그는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으며 계속 그를 압박하며 그에게 정죄를 씌우려고 합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빅토르 위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마 그는 성경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캐치해내가지고 쓰인 것 같습니다. 성경은 더욱더 거기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가 이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반드시 너가 죽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우리의 아버지였던 아담이 그와 같이 죄를 졌고 우리가 그 자녀인 우리 또한 죄를 짓고 있으며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보게 되는데 우리가 무엇인 것을 증명합니까? 죽어야 마땅한 죄인임을 하나님께서는 증명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우리 스스로 보게 됐을 때는 방법이 없죠. 어떻게 방법이 있겠습니까? 나는 죽음을 향해서 계속 속박에 얽매여서 계속 고난받는 사람인 것을요.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다면은 우리는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14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14절에서는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즉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인가?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5절을 말씀하시기를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도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신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죽음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무엇과 비슷합니까? 창세기에서 말한 마귀가 행했던 일, 또는 우리가 행했던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속임수를 했습니다. 그 모든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우리를 속였습니다. 뱀이 우리를 속였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우리 또한 죄인인 것을 결과적으로 놓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셨고 마귀의 모든 그 얽매이는 것들을 멸하셨고 우리를 둘러싼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힘입는다면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이미 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죽음의 이 정죄에 죽음의 속박에 놓이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와 같은 것을 행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와 같은 자리에서 누군가의 죄를 사해 주게 된다면 우리는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기 원합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누군가가 물살에 떠내려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튜브에다가 끈을 달아서 나는 육지에서 던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우리의 이 사망의 몸, 우리는 정죄에 따라서 이 우리를 둘러싼 이 끊어지지 않는 속박, 이것은 너무나도 강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에게 뭔가를 던지셔서 하나님처럼 내려오실 필요 없이 그냥 뭔가를 천사를 보내시거나 누군가를 보내셔서 끊어주면 좋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그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끝도 없이 죄를 짓는 우리의 이 죄된 몸은 끝도 없이 죄를 지으며 죽을 때까지 죄를 짓는다는 것, 이 속박에 놓여서 그 이후에는 죽음 이후에는 죽음에 대한 이후에 그 형벌 또한 있다는 것, 이것은 바로 이 우리의 사망의 이 죄가 어떤 것인가, 이 죄의 속박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강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셔서 직접 자신이 육체를 입고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튜브에다가 끌을 달아서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헤엄을 치며 우리에게 나아가셔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 죽음으로부터 의롭게 나오길 원한다면 두 가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죄인이 아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의로워하지만 이걸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건져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죽음의 이 사람의 몸이라는 것이 죽음에 놓이게 됐다면은 탄생 이후에는 이 죽음에까지 죽음이라는 이 결승전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죽음에서부터 건져 나올 수 있는, 스스로 나올 수 있는 힘이 필요할 것입니다. 두 가지가 필요할 것인데, 그거는 바로 우리 스스로 의로워야만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죽음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권능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의로우신 분이신데도 죽어주셨고요. 죽음의 모습, 즉 죄된 모습으로서 죽어주셨고요. 그리고 부활로서 권능있게 승리를 가지고 일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두고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로마서 4장을 보시게 되면요,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로마서 4장 17절 이것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으리라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는 하나님을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그들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부르시는 이신이라. 그리고 뒤를 쭉 보시면요, 23절을 보시게 되면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고 기록된 것은 이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다고 기록된 것은 이제 그만을 위한 것이 아니오, 우리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을 믿을지인데 그것을 의로 인정받을 우리도 위한 것이니라.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지시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 지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음이 만약에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은 예수님께서 의로우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시고 또한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권능 있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이 권능을 가지고 부활하신 것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성경은 우리가 만약 그분의 죽음을 믿는다면, 그분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것이 단지 예수님의 것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뭐 다윗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하신 다윗만의 믿음이냐, 다윗만의 의로움이 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면 그것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것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여러분 또한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여러분 또한 부활하였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나 또한 죽고 부활했다고 신앙적으로 고백하는 건 아닙니까? 단순하게 내가 주님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죽었다, 너가 또한 부활하였다, 너가 만약 믿는다면 주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또한 나의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 7절에서는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로마서 6장 7절을 보시게 되면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와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죄로 인해서 고민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죄가 너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만약에 진정 예수님의 죽음을 믿는 자가 아니냐, 그렇다면은 죄가 너희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침례에 대한 그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써 주님께 고백했던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나의 죄를 위해 죽었다 하는 것이 그 안에 내가 있었다, 나 또한 함께 죽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지금의 모습을요, 지금의 모습을 보니까 어떠한 부분에서 갈등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있습니다. 나의 모습을 보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 따라가기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처음 그 말씀을 듣는 날 이후로부터 내가 그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둘러싼 무엇인가가 있으며 내 안에서도 꿈틀거리는 죄의 욕망이 또한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돌아보시게 되면요, 로마서 2장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1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진실로 그분께서는 자기 위에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위에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도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서 그분께서 자기 형제들과 같게 될 필요가 있었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긍휼이 많고 신실하심 대제사장이 되사 백성의 죄들로 인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구조하실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셨죠. 또한 예수님께서 사람이셨습니다. 분명히 사람이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즉 분명히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분명히 사람이셨다. 예수님은 그와 같은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심을 생각했을 때는 정말 끝도 없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한한 능력, 무한한 지혜, 오직 유일하게 지혜로우신 그분, 그분의 그러한 권능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심을 생각해보게 되면 끝도 없이 나약해지게 됩니다. 우리와 동일하다는 것이죠. 우리와 동일한 연약한 성품을 느끼시며 경험하시며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그런 모든 경험들을 쉽게, 아주 쉽게 회피해 나가셨다, 혹은 견뎌내셨다, 아무런 상관이 없으셨다, 성경은 그와 같이 말합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몸소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신다고, 경험하셨기 때문에 알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동일한 또한 사람이셨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신비라는 것이죠. 완전히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사람이셨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그분이 사람으로서 사셨던 그 삶을 생각해보게 된다면 예수님이 왜 그와 같은 삶을 사셨을까를 생각해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와 같은 삶을 사셨던 이유는 그 우리의 연약함을, 이 죄된 그 죄된 몸, 몸을 지닌 우리의 연약함을 느끼시고 아셔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중보하시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와 같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말하느냐? 왜냐하면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옛날에서는, 사실 구약에서는 레위 지파 중에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뽑히게 됩니다. 즉 형제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죄인이 아닙니까? 예. 그 레위인 그 제사장은 자신 또한 죄인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와 동일한 성품을 지녔기 때문에 어떤 분에서 동일한 그 죄된 몸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사람의 연약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우리 죄에 대한 문제를 그 하나님의 언약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심성을 가지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레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분명 하나님이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분명히 사람이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이 사람, 우리의 모습들, 우리 모두의 이 모습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몸소 경험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그 멜기세덱에 따른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멜기세덱에 따른. 멜기세덱은 레위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선택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즉 그와 동일하게 우리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셨던, 대표성을 가진 분명한 사람이셨던 그 예수님이 또한 하나님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의 그 모든 문제들을 사시면서 경험하시며 그 연약함을 이해하시며 알고 계시기에 죽으실 때까지 그와 같은 것들을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그 지금의 삶의 연약함. 우리가 언제 죽었습니까? 여러분 언제 죽었습니까? 십자가에 죽었을 때. 여러분 언제 죽습니까? 네? 네. 우리의 육체를 두고 말했을 때에는 나는 아마 언제 죽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예수님이 죽을 때 이미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이미 부활했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이미 죽고 부활했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는 나의 것이 아니오 이미 예수님께서 해결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육체 안에서 이 경험하는 이 죄에 대한 몸을 어느 순간 이 어느 순간 이 육체적인 죽음이 다다를 때까지 경험하게 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또한 동일하게 경험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자신이 그 다마색 도상에서 다마스커스로 가는 중에 예수님을 정말 발견하게 되고 자신의 주인으로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그때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육체적인 죽음은 로마에서 네로 황제에 의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었던 그 시점으로부터 해서 수년이 지났다는 것이죠. 육체적인 죽음은 수년이 지난 다음입니다. 근데 그 삶 중에서 그가 말하기를 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라고 고백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 고백을 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의 죄를 해결하신 그분으로 인해서 이미 나는 구원 받았음을, 이 모든 나의 죄의 문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몸을 입고 있지만 그 죄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고 나는 이제 해방되었음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제사장, 이 주 예수님은 우리의 사시는 동안에 모든 이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몸소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언제 육체적인 눈을 감을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나는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는 이미 예수님과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맞추길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제사장이신 그 그리스도께서 근데 지금 이 순간 어디에 계시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실까요? 이미 나는 죽고 부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였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근데 육체적으로도 우리를 부활하실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이죠.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같이 성도들이 같이 일어날 날 우리 또한 만약 예수님이 미리 오지 아니하신다면 내가 먼저 죽게 된다면 같이 부활하게 될 텐데 그러면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지금 사는 날 동안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짓는 죄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은 그 연약함을 또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듣는 기도에 응답하기 원하시고 왜 하늘에서 중보하고 계신다 말합니까? 죄된 몸을 입는 동안에도 우리가 죄가 우리와 상관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짓는 죄들에 대해서 육체적으로 짓는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하여 용서함 받는 또한 그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또한 육체적으로 태어나셨고 또한 죽으셨습니다. 그 사는 중에 수많은 시험을 당하셨고 시험을 당하지만 죄를 짓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사는 동안에 그 많은 연약함, 그 사람들의 연약함을 또한 몸소 체험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단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는 태어나고 죽었지만 우리가 육체적으로 사는 동안에 육체적으로 태어나고 죽는 날까지 우리가 몸소 경험하게 되는 이 모든 죄에 대한 그 굴레, 모든 속박들을 영적으로 이미 주님께서 해결하였지만 이 우리가 느끼는 그 몸소 우리가 느끼는 이 모든 연약함들을 이 죄에 대한 이 모든 우리의 발목을 잡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고백했을 때 해결함 받고 자유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해결하였다. 너가 고백하면 정말 그 다시 한번 십자가에서 이미 한 번에 해결하신 그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다시 한번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성경은 말하기를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을 말합니다. 에녹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녹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과 그와 함께 걷다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거셨다고 말씀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걷다가 하나님이 그를 부르매 어디로 하늘로 올라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동일합니다.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을 때 그가 구원하자마자 하늘로 올리셨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삶을 사는 중에 그가 나의 사망의 몸으로부터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고 고민하면서 많은 이 범민들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참된 자유를 그 삶 안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이미 나를 해결했기 때문에 이미 나는 그 죄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와 같은 모범으로서 사셨다가 죽고 부활하셨다면은 우리가 영적으로는 이미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함을 고백을 하지만 육체적으로는 어느 순간 우리가 죽고 또한 부활할 것을 믿는다면 이 죽음까지 가는 여정 속에서 속박이 우리 안에 놓여져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속박이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언제 죽으셨습니까? 예, 우리 대안아 너 언제 죽었니? 네? 예, 예수님이 죽었을 때 너 또한 죽었다는 거예요. 예, 누군가가 정혜병제 형제 언제 부활할 거야? 라고 말한다면은 육체적인 부활은 잘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나 또한 이미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부활하였기에 주님이 그 예수님의 의를 내 안에서도 발견하며 내 안에서 그 죄의 속박이 놓여있지 못하고 이제는 깨어졌기에 의롭게 부활하였다. 예수님이 그 의로움을 내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였기에 그것을 발견한다고 발견하시고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번 오늘 들은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한번 눈을 감으시면서 이 시간 한번 예수님께 기도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나 또한 죽었음을 고백하십니까? 정말 내가 죽었음을 내가 부활하였음을 고백한다면 내 삶 속에 놓여져 있는 그 많은 연약함들 정말 그 부활의 날을 기다리는 날 동안 나와는 이 아무런 죄는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이 놓여진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해서 항상 새로운 성령 안에서 계속 걷기 원치 아니하십니까? 성령의 새로움 안에서 걷는 삶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그 대제사장이신 그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듣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려운 것들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나의 연약한 죄의 문제들이 있다면 예수님께 고백하십시오. 이 시간 예수님 이미 예수님과 함께 그 죄가 해결되었음을 나는 고백합니다.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박의 굴레 육체의 이 굴레 나의 연약한 부분들 주님께 아뢰니다. 주님께 용서하시고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성령의 새로움 안에서 항상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께 그와 같이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가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다 하신 분은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찬송 주님께 하길 원하는데요. 435장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찬송하시겠습니다. 435장 네,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시길 원합니다.
언제나 나를 도와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연약함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육체의 삶을 사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체험하셨음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참으로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연약한 이 입술의 고백을 또한 듣고 계심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었을 때 이미 죽었고 이미 부활하셨을 때 우리 또한 부활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고 부활하는 날을 꿈꾸는데 그 날까지 사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 주님, 주님께 아뢰을 때 성령의 새로움 안에서 항상 거둘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미 죄의 모든 속박이 예수님 안에서 이미 해결했음을 우리가 더욱 믿게 도와주사 주님 안에서의 주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자유함 우리가 경험하며 매일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우리가 무릎 꿇으며 항상 고백할 수 있고 또한 주님께 아뢸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우리가 갖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마치겠습니다.